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요, 미국인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01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20년 동안 조사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말인데요. 수치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9%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작년에는 43%가 내 정신건강이 매우 좋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34%만 매우 좋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 요인으로는 코로나 사태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 인종 갈등 같은 미국 내 정치 사회 분위기가 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매우 우수, 우수, 적당, 나쁨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로 답하는 것이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성별, 지지, 정당별, 종교의 유무, 나이, 교육 수준, 인종,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여성, 또 공화당원, 무소속, 종교 활동이 없는 사람, 미혼, 백인 성인, 노인, 저소득층이 지난해보다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을 했고요. 민주당원과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들의 경우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 변화가 가장 적었습니다. 자, 올해는요, 대선 전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견해가 양분된 만큼 지지정당별 차이만 더 살펴보면은요. 공화당 지지층은 매우 우수하다는 답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답한 비율 자체만 본다면은요, 공화당 지지층이 41%로 민주당 지지층의 29%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 비해서 이 신체 건강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매우 우수 아니면 우수, 적당, 나쁨? 이 중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ysterious Monolith, 신비로운 기둥. 지난 10월 26일 미 서부 유타주 사막에 은색의 삼각기둥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1968년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기둥을 떠올리면서 신비롭다는 반응을 보였죠.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석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비석을 만진 유인원들은 이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타주의 기둥은 유타 모노리스라는 이름으로 위키백과 사전에 표지어로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모노리스라는 말은 하나의 고립된 바위라는 의미인데요. 이 신비의 기둥으로 불리던 유타주의 모노리스는 발견된 지 9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 세간의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유타주 당국은 누군가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외계인이 세운 것이 아니냐며 누가 사막에 설치했으며 또 왜 사라졌는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미국 언론은 지난 1일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서 비슷한 기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4일에는 라스베이거스 프리몬트 길거리 체험구역에서, 그리고 5일에는 캘리포니아 로스 파드리스 국립공원, 같은 날에는 미동부 펜실베니아 도심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기둥은 손님을 끌기 위한 사탕가게 주인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죠. 또 캘리포니아 파인산 정상에도 금속 삼각기둥이 등장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는데요. 그러나 파인산에 세워진 기둥 역시 4명의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타주에서 금속 기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면서,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기둥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도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타주나 다른 곳에서 나타난 기둥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7일에는 영국에서 또 하나의 기둥이 등장해 이 미스테리어스 모노리스, 신비로운 금속 기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마트폰 툴. 캘리포니아주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비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일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감염 추적자 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노출 알림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코로나 감염증 자료 교환 옵션을 추가하면서 기존 방역 당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해 접촉 여부를 알려주는 긴급 노출 알림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의 신원이나 위치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블루투스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두 대의 스마트폰이 약 6피트, 1.8m 이내 거리에 15분 이상 있는지를 탐지한다고 캘리포니아주 관리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도구를 활성화해놓은 사람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주 보건당국은 이 사람에게 인증코드를 보내주고, 이 사람은 이를 이용해 최근 14일간 코로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경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 애플과 구글이 내놓은 이 기술의 작동 방식은 철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지켜진다는 설명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참여 설정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추적 앱의 사용을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접촉 여부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코로나 검사와 더불어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접촉 추적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자,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고 하죠.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요.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네.
오펙은요, 이날 보도자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가로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이 해운업체 6곳은 제재 대상에 지정됐는데 이에 관여된 선박 4척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말씀해 주신 선박 4척은요, 이미 오펙에 의해서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계속 나섰다는 게 확인됐다고 재무부가 밝힌 거고요. 오펙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각각 어느 나라 업체들인가요?
네, 오펙에 따르면요, 중국 소재 웨이아이 후이장 무역, 그리고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시블링스 등 3개 업체입니다. 이들은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서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구치 블링즈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올웨이즈 스무스는 선박 럭키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게 오펙의 설명입니다.
네.
오펙은 이어서 선박 아시아 브릿지는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수리를 받고 출발했고 럭키스타 역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는 어떤 건가요?
네,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는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 13810호가 적용된 홍콩 소재 실버 브릿지는 선박 칸 브릿지를 이용해서 원산 등에서 북한 석탄을 적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명령도 적용됐습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이죠.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습니다. 오펙은 대진무역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고 그리고 최소 한 차례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베트남 소재 업체 팅쿵 역시 행정명령 1381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업체는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서 북한 속리망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네. 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지정 발표와 관련해서요, 특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징적인 부분은 북한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재무부는요,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북한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요 미 국무부 관리가 대북 제재 이행에서 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내용이죠. 그 내용과 통하는 내용인데요.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미 정부 당국이 잇따라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경고하고 또 중국의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앞서 지난 1일 북한의 지속적인 석탄 수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이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서 공개한 대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제재 이행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다른 나라도 있겠죠.
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9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미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요, 종교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다시금 단지 필수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의 이번 지정에 앞서서요.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북한을 지정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정된 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처음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연속해서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서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뭐 20년 연속이라는 숫자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종교 탄압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국무부의 지정 하루 뒤인 지난 8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이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요,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전화회견에서요,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는 이번 임무 변화에 따라 어떤 행정 분야에 관계없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하원 최종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게 담겼습니까?
네,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또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이런 세 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하고 한국이 충돌을 억제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서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번 국방수권법 안에 담긴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처음으로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고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붙여져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법적 방패막으로 국가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북한 해커들이 백신 공급망을 노리고 있다는 미 전직 정보당국 관리의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리스 크랩 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해킹 공격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지난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전통적인 해킹 국가로 꼽으면서 이들 네 나라가 백신 개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노린 첩보 활동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의 이날 발언은요,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IBM사가 지난 9월부터 백신 전 공급망을 목표로 한 해킹 공격이 있어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공격의 배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앞서 IBM이 블로그를 통해 밝힌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IBM은 앞선 지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백신의 전 공급망을 노린 해킹 위협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해커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저온에서 보관하고 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노리고 스피어 피싱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 체코 등의 관련 조직과 단체 등이 공격 대상이었다면서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 암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하면 백신 유통 관련 논의 내용과 또 분배 방법과 과정 등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BM은 다만 이 같은 해킹 위협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건데요. 크랩 전 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킹 위협의 배후가 북한 등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북한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백신 관련 해킹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켄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있을 감염에 대비해서 백신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관련 해킹 공격은요, 북한의 열악한 기반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직접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얻은 백신 관련 정보를 암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또는 다른 제약회사나 비용을 지불하고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먼저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 담았다는 소식, 끝으로 백신을 노린 북한 해커의 해킹 시도 확인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2018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연, 자유 영업 들어보시죠.
기계일 하면서 한번 다친 거냐? 그 정밀 기계 하면서 기계. 근데 거기 그런 일 한 사람 손가락은 많이 잘려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잘리진 않았어요. 기계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랐다면서 이제 쫙 정밀 깎아요. 근데 거기다 모르고 손을 모니터를 보면서 모르고 손을 거기다 여기다가 이제 찍혔죠.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본져 아야 뼈까지 다 나오고 이게 이게 살이 들렸대서 근데 그걸 다시 30분 안에 붙이면 붙거든요. 소독을 그것이야.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30자리가 있어 이렇게. 이게 딱딱해서 살이 붙은 자리는 딱딱하거든요. 손이 아예 벗겨졌댔어요.
미국에서 3년여 동안 일했던 정밀 기계 공장에서 입은 상처 외 흉터가 제임스 리 씨의 손가락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 생활 당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탓에 당시 사고가 대수롭지 않았다는 제임스 씨. 그러나 사실 탈북자로서 미국에서 정말 극복해야 할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여기 사람들이 말이 뭐 영어권 사람들은 이제 내가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믿든지 모르겠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아주 기초적인 걸 이거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뭘 알겠냐 한인들이. 지금은 지금 날 도와준다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그 처음에 날 도와줬던 그 회장님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이제 비싸게 돈을 주면서라도 이제 전문 여기서 하는 사람들 이제 케어해서 뭐 불러서 이렇게 하면 했지.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것을 깨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기까지는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실력을 봐야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를 믿지 않았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 장비는 요거는 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가끔 가다가요. 그 네. 전기 그 파이프들 그 신고 다닐 때가 있고 아. 자재들 신고 다니는 거.
자재를
신을 네, 자재를 혹시 신을 때는 이 긴 거는 이 차에 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요. 아. 그래서 그걸 룩백을 설치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 그거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일할 때는요. 그, 아, 그,
안전 조끼.
제임스 씨는 소규모 영업소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 설비 자영업자입니다.
뉴 인스톨까지, 뉴 어셈블을 할 수 있는 정도? 전기라고 한다면. 오로히터 통째로 체인지하거나 오로이트는 수리한다는 거 없어요. 지금은 하도 이제 상품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다 버려요. TV 고장나면 TV 고장 수리해서 쓰는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이것도 새 걸 사지. 수리하는 품이면 1일 드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그렇게 돼서 바꿔요, 다. 그거 바꾸고, 새로 지역으로. 건물 새로 빌딩 한다면 전기 새로 설치해달라고 하면 라인 드로잉이 있으면 드로잉대로 깔아주고.
뭘 요구하나요? 뭘 해달라고 하나요?
전기, 기계 설비. 고장 났으면 가령 열리면 이제 지우는 플러밍 같은 것도 막 특히 전기를 많이 해. 그럴 때도 시크릿에 설치해달라면 시크릿에 설치.
전기선을 깔고 보안 장치와 보일러를 교체하고 대형 인쇄기 수리, 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리 등인데요. 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네. 몇 인치짜리인데요? 180이에요.
네. 이런 식의 문의 전화와 약속을 잡는 전화가 제임스 리 씨를 만나는 시간 동안 여러 네.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좀 있는데 그것도 큰 이제 캄파니를 차려놓고 뭐 기계를 전문 와야 뭐 이제 가령 이런 에어컨이 나갔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이제 풀로 체인지 이런 사람들은 회사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틈새시잖아요.
틈새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정말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게 틈이에요. 이거 틈이에요. 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틈. 제임스 리 씨의 사업 전략은 바로 틈새 시장을 노린다였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다루는 일도 규모가 있다면 그 반대인 자신의 여건을 거꾸로 이용한 건데요. 출장비를 따로 받고 가격이 비싼 전문가들을 부르기에는 일 규모가 크지 않고 굳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문가 수준의 경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제임스 리를 찾아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결코 지날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3분의 1 정도에.
굉장히 싸게 받으시죠.
네, 그렇지. 제대로 받으면 내가 500불 할 거 그 사람들은 1,000불 달라고 그러면 가격 경쟁이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죠. 웬만한 건 출장비는 안 받아요. 저 멀면 나가면 그래도 깨치기라 받고 출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와서 견적 봐달라는 거예요.
견적도 보통 사진으로 뽑고 바로 방문해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작업 후 문제가 있을 때는 무료로 관리해 주니 이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고정 고객들이 모이고 손님이 손님을 소개해 내 가족이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1년을 놀아도 버틸 만큼 모아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일과가 어떠셨어요?
지난주 일과는 좀 바빴어요. 이건 지금 워낙 개인집을 지금 전기를 새로 깔아주는 건데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혼자 사는 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이제 해주고요.
제임스 리 씨의 전화기에는 지난 3년간 쌓인 고정 고객 리스트가 저장돼 있는데요.
그래서 쭉 이제 커스터머들 이런 걸요. 야 이게 뭐 용감 넣지 막 북한말로 막 써놨어요.
데리아 기사장, 부에나팍 마루 카페, 비서 친구 에어컨, 세레토스 개인집.
별거 다 했어요, 여기는요. 이런 사람들 다 이거 전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저. 아니면 가나가다 플러밍이 있고.
듣고 싶다, 진짜.
제임스 리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자가 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경험했던 억압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산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 뭐 아무 일을 해도요, 이렇게 기술적인 일을 해도 저는 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회사적인 일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한다면 기술적인 일. 근데 자유로움이 조금 없으니까 이제 그 권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지루한 감. 어느 회사라도 도전하라면 해요, 저는요. 지금 이 자영업이 만약 안 되고, 기술적인 회사, 기계적인 회사, 뭐 이런 회사에 도전하면 저는 할 수는 있어요. 해요, 뭐. 근데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길로 돌아가기, 정규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만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북한에서 그 압박감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탈북 이후 누구보다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았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지난 10년의 삶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임스 씨는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으러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18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129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루시타니아호의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은 미국과는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앞으로 더 이상 경고 없이 민간인 선박을 침몰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이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없이 민간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사과를 받아들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의 희망처럼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유럽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어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민간인 선박을 침몰시킨 독일도 문제가 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협상국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해선 영국과 프랑스 같은 협상국도 기록이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윌슨 대통령은 머리가 아플 만큼 난감한 상황이었죠. 윌슨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의 여론도 사람들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는 영국군의 식량 봉쇄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군이 아일랜드에서 반란을 진압할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난폭한 방법을 썼다는 소식에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의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 내용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군대들은 독가스와 다른 끔찍한 살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협상국과 동맹국의 군인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전쟁은 대학살처럼 피바다가 됐습니다.
미국은 1916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아 재선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민주당원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을 참전시키지 않았다면서 지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우드로 윌슨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할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19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협상국과 동맹국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총을 겨눴고요. 독가스와 끔찍한 살상 무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공화당은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관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휴스 후보는 온건한 성향을 가진 공화당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처럼 공화당의 찰스 에번스 휴스 후보 역시 전쟁에서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화당의 휴스 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은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미국의 정책들을 요구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은 많은 미국인은 우드로 윌슨 후보는 평화의 후보이고 찰스 에번스 휴스 후보는 전쟁의 후보인 것처럼 인식하게 됐습니다.
1916년 대통령 선거는 대접전을 이루며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화당의 찰스 에번스 휴스 후보가 앞섰습니다. 휴스 후보는 선거 당일 밤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믿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밤늦게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는 우드로 윌슨 후보의 승리로 확정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가려졌기 때문에 공화당은 선거가 끝나고 2주 동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재임 동안 선거운동에서 구호처럼 외쳤던 윌슨 대통령이 미국을 참전시키지 않았다는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미국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대다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유럽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선언했고 윌슨 대통령의 이런 면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때도 캘리포니아주 주민 수는 이미 3,70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4천만 명 수준인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국가 인구 규모에 맞먹는 주답게 고등 공교육 시스템도 미국 50개주 가운데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UC 어바인 또는 UCI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교는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 고등 공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학교입니다. UC 어바인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시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은 1965년에 설립됐습니다. UC 버클리, UCLA 같은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서는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요. 당시 어바인사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650에이커의 부지를 단돈 1달러를 받고 기증한 걸 기려서 학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후 어바인사와 학교 측의 노력으로 1971년 캠퍼스 주변 시가지가 어바인시로 공식 선포됐죠. UC 계열 10개 학교는 모두 이 지명을 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UC 어바인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학교가 먼저 세워진 후에 어바인이라는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We are UCI.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UCI has been a vital part of our community. And this community has been a vital part of UCI. Together, we share a heritage of achievement and opportunity.
그러다 보니까 UC 어바인과 어바인시는 50여 년간 함께 성장, 발전하고 유산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어바인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한인들의 정치 역량이 특히 눈에 띄는 곳인데요. 좋은 날씨, 또 깨끗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UC 어바인은 캠퍼스 안에 공원이 있고요. 그 주위를 강의실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라서 학생들은 늘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해변이 있어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바다의 풍광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유시 어바인은 5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미국의 공립대학교 10위권에 UC 버클리, UCLA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 전문지 머니가 2019년 미국의 4년제 대학 2천여 곳을 평가 선정한 이 학비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위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서 해마다 UC 어바인의 입학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2019-20학년도의 경우 UC 어바인 학부 지원자는 무려 1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입학 허가율은 약 27%였고요. 9,200명 가까운 학생이 최종 입학했습니다. 현재 UC 어바인은 학부와 일반 대학원 합쳐서 3만 6천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UC 어바인에 잘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UC 어바인 학부 입학처 홍보과장 브라이언 주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Culture is, I would say, the closest is we're quirky nerds. Students here are smart.
네, 유시 어바인 학풍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삐걱대는 범생이라는 겁니다. 유시 어바인 학생들은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의욕적인데요. 하지만 그냥 공부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즐길 줄도 안다는 거죠. 이 남학생은 49%, 여학생은 51%로 여학생 비율이 아주 조금 높고요. 85% 정도가 유색인종 학생들입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중남미계가 25% 정도, 백인 학생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8명당 1명꼴입니다. UC 어바인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로 학생의 다양성과 함께 학문의 다양성도 꼽히고 있습니다.
We're able to address a lot of different disciplines on campus and not just offer them, but actually.
네, 유시어바이는 매우 다양한 학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브라이언 출신은 소개하는데요. 특히 단순히 다양한 학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원과 또 실속 있는 교과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UC어바이는 80여 개의 전공과 70여 개의 부전공이 개설돼 있습니다. UC어바인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활동도 즐깁니다. UC어바인에는 500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어서 학생들은 적성과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식견을 넓혀갑니다.
They come here and they go abroad. They're leaders on campus.
네,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토론회를 이끌면서 지도력을 길러갈 수도 있고요. 물론 다방면의 연구 활동도 가능합니다. 보통 규모가 큰 대학의 단점으로 교수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꼽히는데요. UC어바인은 학부생의 약 80%가 교수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 브라이언 주씨는 소개하네요. UC어바인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 게임인데요. 미국의 명문대학에는 대부분 그 학교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이 있기 마련입니다. UC어바인도 농구팀, 배구팀, 야구팀 같은 스포츠 팀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어지간한 규모의 대학이라면 다 있는 미식축구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독특하게도 e스포츠라는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e스포츠를 위한 거대한 체육관까지 다 있죠.
We've been able to really create the first tier one research school to have an e-sports program.
상위권 종합대학들 가운데서는 UC어바인이 최초로 e스포츠 과정을 개설한 학교라는 브라이언 주씨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느 대학들이 농구나 미식축구팀 등 뛰어난 체육 전공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e스포츠팀 학생들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흔히 컴퓨터 게임과 공부는 상극이라는 선입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이런 모습은 UC어바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스포츠가 아닌 e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육성하는 학교. 브라이언 주씨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UC어바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풍은 UC어바인의 상징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대학이 학교를 나타내는 상징, 마스코트를 갖고 있죠. UC어바인의 마스코트는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개미핥기입니다. 사실 개미핥기는 귀엽거나 친근한 모양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UC어바인 설립 초기 학교 측은 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4개의 후보를 내놨는데요. 많은 학생이 후보군에도 없던 개미핥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개미핥기가 이 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It's a really unique mascot. No other university in the nation, probably the world, has an anteater as a mascot.
전 세계 어느 대학도 개미핥기를 마스코트로 쓰는 곳은 없을 거라는 거죠. 브라이언 주씨는 독특한 마스코트인 개미핥기에는 UC어바인의 정체성이 스며 있다고 말합니다.
As anteaters, different is in our DNA, and different.
개미핥기들인 UC어바인 학생들의 유전자에는 다름, 독특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함, 다른 것들이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UC어바인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The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